2010년 어떤 광고에서 차두리 선수가 간 때문이야라는 CM송을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CM송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이 피곤하면 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을 CM송처럼 그렇게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남탓을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과 여자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질문과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담의 몸에 나타난 증상, 현상에 대해서 한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에 나타난 원은 본질에 대한 질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 벗었던 그러한 현상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의 문제는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인데 아담은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전 아담과 그의 아내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나타난 현상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영광이 사라지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아담은 불순종한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숨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왜 불순종했냐고 책망하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먼저 질문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방법, 해결책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질문부터 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아담과 여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 보면 아담과 여자 모두 내가 먹었다 이렇게 자신이 먹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하면서 여자 탓을 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뱀이 나를 꿰므로 이렇게 뱀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남 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 탓을 하게 만들든지 아내 탓을 하게 만들든지 부모 탓이든지 자녀 탓이든지 세상 탓이든지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해서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는 우리들에게 수치심도 주고 또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또 우리들에게 남 탓을 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제 아내는 셋째를 출산할 때는 제왕절개 수술로 이렇게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면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퍼져 있다 이러면서 대학병원을 좀 급히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수술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대학병원은 가지 않고 제 아내 몸이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조리원에 가게 되고 저는 이제 첫째와 둘째를 돌봐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출산한 것도 아닌데 그 일주일이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를 제가 잠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잠깐 보는 그때도 몸이 피곤하니까 저절로 눈이 막 감겼습니다.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 아내는 출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아이들이 노는 매트까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둘째가 그 매트 없는 곳에서 놀았던 겁니다. 근데 의자 혼자서 이렇게 1인용 책상 의자를 가지고 놀았는데 저는 이제 깜빡 졸았으니까 그걸 모르고 또 둘째는 막 그거 가지고 놀다가 막 이렇게 책상 의자가 딱 쓰러졌는데 그게 이제 손에 딱 찍히면서 피가 엄청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우는데 저도 이제 졸다가 깼는데 진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119에 이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경대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새끼 손가락을 꿰매야 한다 해가지고 꿰매게 됐는데 너무 이제 어리니까 마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꿰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밤새도록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면 제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제 제 탓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이제 안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내 탓을 이제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왜 하필 매트를 그렇게 그 어깨 만들어가지고 그 심하게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틀림없이 일주일 전에 아내가 피가 많이 흘러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제 때문에 틀림없이 둘째가 다쳤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둘째가 막 힘들고 이러니까 아내 탓을 하는 저의 죄된 모습을 그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행한 일 앞에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행한 일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죄를 책임질 힘도 없고 죄를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넘어지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넘어지면 두려워지게 되고 넘어지면 남 탓, 하나님 탓하다가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각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 탓을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더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과 사랑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을 낳기 때문이고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졌는데 여자는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자녀를 낳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기 위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더니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결국 고통받고 또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더 원어로는 무트무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반복해서 임신하는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카운셀러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가 종속의 관계, 지배의 관계, 경쟁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하고는 원어로는 테슈카라는 단어를 써서 갈망, 열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7절에 제가 너를 원하고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인을 원하듯이 이제는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힘으로 누르게 되니까 결국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가 이제 온전해지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결국 전적인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이 틀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이제 결혼을 했으면 결국 아내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자녀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했던 이 아담에게 더 큰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딱 듣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유혹했던 이 뱀을 이렇게 꾸짖을 그러한 책임도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굉장히 무책임했습니다. 자신도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아내 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이제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평생 땀 흘려서 일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결국은 사표를 이렇게 가감방에 낼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땀 흘리고 일하는 것에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코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 땅은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그러한 땅이 되었고, 또 한순간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을 저주해서 사람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도 저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말씀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어떻게 보면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 사탄이 사람을 자신처럼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는데 죄가 가인을 원하듯이 정말 죄가 사람을 원하듯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그냥 비참하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그 죄의 유혹에 이겨낼 힘이 없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땅의 저주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15절 말씀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너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탄은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뱀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평생 죄와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제 원수처럼 계속 싸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치명타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계속 상하게 되어지는데 대적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발꿈치에 물린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어떠한 사탄의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명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영광은 빼앗기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남 탓과 하나님 탓을 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이렇게 평생 고통받고 죽어야 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들면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에 보면 이제 아담이 이제 아내의 이름, 이제 드디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하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타락한 후에 뭐 억울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여기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죽옷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 두려움, 모든 죄를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은 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을 알아도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처럼 악을 알면 알수록 악한 짓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몸이 영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그 몸은 결국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 입구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사람에게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성소에 계셨던 그 예수님, 정말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에덴 동산 밖으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두루 도는 그 불칼을 향해 나아가셔서 그 칼에 맞아 죽으시고 이제는 생명나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열매, 생명나무 그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서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씻음 받으시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다 씻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